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뚫고 계십니다.
야외 예배를 드려서 그 한 주 건넸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통한 성숙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성전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의 어떤 반성과 회개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많은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닌 바깥에서 세상에서 교회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교회들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타락한 교회들 혹은 무엇인가 문제가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정 능력이라고 하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뭐 이민교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말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한 것이 소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한 사람의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죠. 교회 내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의 세습이라든가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어떤 경우에는 성범죄도 있고 교회 건축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이나 타락한 모습들도 있고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귀를 막고 있는 그러한 답답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꼭 그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또 교회가 타락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에는 항상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세우시고자 한 교회가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은 아닐진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설교 지난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네 번째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휘장 안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존재 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비유적이지만 실제로 바로 그 성전의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곧 구원을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뭔가 불타오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느냐라고 하면서 성령이 정말 작은 불씨처럼 수그러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로 성전 안에 머물러 살고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원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원고가 잘 보이고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은 잘 보이는데 원고는 잘 안 보이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거의 다 보여요.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이 타락한 많은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사실 많이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전도를 많이 하면, 선교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성전이 될까? 우리가 성전 설교를 하면서 저 멀리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명을 나누고 예배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며 하나님께서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성전과 제사장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그 요소들이 뭘까요? 성전과 제사장이 여기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른 것들과 구별시켜주는 요소가 뭘까요? 심플하게. 예, 정결함이죠. 정결함, 깨끗함, 예, 분리되어 있음,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과 제사장을 분리해주는 그것이죠. 그것들이 없다면은, 깨끗함이 없다면, 거룩함이 없다면, 혹은 정결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임하시지 않는 거죠. 제사장은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만, 목회자만 거룩하고 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 정말로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만인 제사장이라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만인 제사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제자도, discipleship,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사실은 다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거룩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성숙입니다.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거 다른 것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받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면 그러면 그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말해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으로 충분히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성장하고 안팎으로 개발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다 충분히 개발되셨습니까? 안팎으로 다 충분히 개발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뭐, 육체적으로는 뭐, 이제 다 성인들이시니까, 이제 다 잘할 만큼, 잘하신 것 같아요.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성장탕 이런 거 드시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다 자랐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안팎으로 자라지 않은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중에 한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겨자씨에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배부르면 안 먹는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배불러도 계속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동물들은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불러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계속 먹는다는 거죠. 그러고 그냥 아우 배 터져 죽겠네 뭐 그러고 그냥 그런다는 거죠. 예. 먹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묻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고 싶은, 영적 성숙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자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면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 알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는 사랑의 각성이란 책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라 그러면 우리는 앞부분을 생각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그러나 자유의 또 다른 모습은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그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고 싶은,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유가, 원함이, 원팅이죠. 원함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이건데,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은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바라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제 설교가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제 설교가 혹은 뭐 이렇게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 때마다 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시는데, 예, 제 설교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모두가 하는 성경 공부가, 같이 하는 나눔이,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여서 함께 나누는 어떤 나눔들이 정말 나에게 도전이 되는지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은 그 디자이어, 원함이 있는가라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성경 말씀처럼 여기서 울리는 모든 말이 정말 그냥 소음 같은 꽹과리 소리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전,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옵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온전한 어떤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정말 성난 파도 위에서 막 정말 폭풍 속에서 표류하던 고깃배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도에 부딪혀서 여기저기 깨지고 상하고 거의 난파되고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의 고깃배가 우리 영혼의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가라앉기 전에 항구를 발견하고 방파제 안으로 들어온 게 그게 우리 영혼의 상태인 겁니다. 다행히도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다행히도 완전히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항구를 발견해서 저 바깥은 아직도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지만 우리는 항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깃배가 항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렇죠, 그 존재가 안전하죠. 안전하지만 그 상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전하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 파도에서 휩쓸렸기 때문에 배의 몸체도 상하고 닻도 부러지고, 엔진이 있었다면 엔진에 물도 들어오고 그 물도 다 찢어져서 손 봐야 하고, 거기 있었던 선원들의 상태도 병원으로 실려가야 할 만큼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안전하지만 가라앉진 않겠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겨우겨우 항구로 돌아온 배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려서 괜찮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손 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충만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충만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저기 고쳐진 것들을 손보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에 이르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시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를, 우리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영적 성숙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의 자유가, 그러한 의미의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온전함 혹은 거룩한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뭐가 되어?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성전이죠. Indwelling place, 성막, 거하시는 곳, 성전이 되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여진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건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그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었던 만큼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다 규모가 작았어요. 몇십 명 모이던, 그냥 가정집에서 모이고 여기저기서 모이던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여진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다시 말해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주춧돌,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게 네 번째 의미입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성전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되어 주심에 기초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 건물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되어 갑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갑니다. 성령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갑니다라고 하는, 거기서 보면 헬라어 단어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원고 보내드리면 보세요. 아웃사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 갑니다. 굳이 따지면 뭐 비카움 이런 것이겠죠. 무엇이 되어 갑니다. 아웃사노. 여러분, 저희가 성전 설교를 처음 할 때 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드리면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의 원형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퍼져나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진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거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창세기 1장 28절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생육함, 그냥 자라나는 거죠. 생생하게, 그리고 자라나는 거죠. 생명있게 자라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웃사노라는 뜻이에요. 되어 간다. 그 다음에 살아서, 라이블리. 그렇죠. 살아서 자라난다. 그게 아웃사노라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생명이 퍼져나가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셨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아까 항구의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맞춰지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라이블리,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서, 그렇죠? 아웃사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become,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되어간다라는 거죠. 생육한다라는 거죠.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웃사노에서,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퍼져나간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주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설명드린다면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읽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reach up 하겠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아웃사노해야, reach out해야, 그래야 합니다. 다다라야 합니다. 그 상태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무엇인가 되어간다, 생육한다, 말씀이 퍼져나간다, 거기에까지 다다란다. 네, 모두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주어는 결국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가, 그렇죠? 진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되어가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라는 존재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 포인트를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과연 말씀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교회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모든 것은 올바른 말씀에, 올바른 가르침에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 제가 오늘 설교 앞에서 시작한 설교 앞에서 언급한 교회의 타락된 모습들, 목회자의 타락된 모습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켄 가이언은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책,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아주 읽기도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 켄 가이언은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마음을 정원에, 가든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뒷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아마 금방 이해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원을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손도 안 대고 멋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건 아니면 제멋대로 내버려 두건 either case 그 정원에서는 무엇인가는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지우자매? 네, 손 안 대고 있어도 뭐가 잘하죠. 너무 잘 자라죠. 그렇죠? 예.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저는 교회에도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또 애써야 하는 부분도 있죠. 사람의 마음이든 교회이건 간에 우리가 제대로 경작하거나 혹은 제멋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양쪽 모두 무엇인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엉겅퀴 잡초가 자라건 하다못해 깻잎이라도 자라건 네, 뭐가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성전, 우리의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존재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한 개인의 모습 혹은 공동체의 모습,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레이블링은 그리스도인으로 붙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성전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지 못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긍정의 힘 같은, 그렇죠?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잘 될 거다라는 긍정의 힘 같은 수도 가스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가짜 복음이 잘할 수도 있고 개그 프로에서나 볼 것 같은 농담으로 채워지는 설교들도 있을 것이고 기복신앙과 같은 그런 복음의 탈을 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에 다시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먼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이나 우리 간혹 설교를 하는 교회 교우들을 보면 별로 사실 재미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무슨 예화도 풍성하지도 않고 또 복받아라 막 자신감 있게 팍팍 외치면서 뭐 잘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뭐 은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팍 하면 넘어지고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막 진리만 말하면 서로 정죄하게 돼요. 서로 저지멘탈해지게 되죠. 너 이랬어? 저랬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배우고 선포할 수 있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 거룩한 존재,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약속과 다짐을 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좋지만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최소한도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질문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자라나겠다, 내가 온전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프로액티브한 그런 다짐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죠.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주화처럼 계속 떠먹여줄 수 없잖아요. 주화가 언제나 숟가락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숟가락질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이야기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온전한 성전,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물솔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 성전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